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초소와 병력 화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남북한과 유엔사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 평가했고 화기, 초소, 철수 일정과 경계 근무 인원 조정 방안, 공동 검증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5일까지 JS 내 화기, 초소, 철수 조처가 끝나면 이틀간 3자 공동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오는 26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왕실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카쇼기 피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요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것으로 일탈적인 행동이며 중대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또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쇼기의 피살 경위와 사체 행방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카쇼기 사건과 관련한 터키 당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 합의를 위반하고 미국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러시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어제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 탈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군사적 기술적 보복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일부 의원들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무성이 한국 외교부에 독도 방문은 매우 유감이라며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전 항의 중지 요청에도 방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의 외교공 경로를 통해 즉각 이러한 취지를 전하고 재차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교육부와 동북아시아 역사재단의 현안 설명을 들은 뒤 헬기를 타고 독도를 찾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의 경제 약탈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멕시코와 파나마 등 중남미 순방에서 중국이 부를 때 그것이 항상 여러분의 국민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를 들고 올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의 사업 방식은 투명성이 결여됐고 시장 원칙에 맞지 않으며 파나마 국민보다는 중국 정부의 이익에 맞도록 고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중국의 유전자가 아니고 다른 국가와 협력 시 어떤 조건을 다루는 것은 중국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동남부 지역에서 어제 운행 중인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경 타이완 동남부 타이둥으로 향하던 열차가 이란현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사망자가 2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1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몇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엔 인구기금이 최근 2018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세계 총인구는 76억 3,3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4억 명이 넘었고요. 인도가 13억 명으로 뒤를 이었고 미국이 3억 명을 조금 넘으면서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 27위였는데요. 출산율은 191위로 거의 꼴찌를 차지했고요. 북한은 총인구 2,500만 명 가운데 65살 이상 인구가 9%에 달하면서 고령화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14살 이하 젊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니제르로 무려 50%에 달했는데요. 니제르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명을 훌쩍 뛰어넘는 7명이었습니다. 자, 반면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고령 인구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무척 추운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온 후 개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밭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는 11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19도, 함흥은 6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힘이 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살면서 힘들 때마다 너에겐 나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줘 라고 노래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어보시죠. 랜디 뉴먼과 라일 로벳이 함께 부릅니다.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Boy,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ger and stronger too.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됐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23일 의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주말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난 19일 자말 카쇼기 씨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쇼기 씨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온 뒤 조사관들과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 고위관리 5명을 해임하고 18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자 몸싸움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는 이번 일이 우발적인 사건이란 거군요.
네, 아델 엘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2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살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부의 지시 없이 아랫사람들이 벌인 일이란 겁니다.
This was an operation where individuals ended up exceeding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they had.
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권한 밖의 일을 했다는 건데요. 영사관에서 실수로 카쇼기 씨를 죽인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바이르 장관은 말했습니다. 주바이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카쇼기 씨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정부는 그동안 카쇼기 씨 행방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카쇼기 씨가 볼일을 본 뒤에 영사관을 떠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59살인 카쇼기 씨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이 비판적인 글을 써온 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고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일 재혼을 앞두고 이혼 확인 서류를 받으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뒤 실종됐습니다.
네. 자, 이런 사우디 측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카쇼기 씨가 기고문을 썼던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진실을 숨기려는 공작이라면서 비판했고요. 인권단체들 역시 독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을 규탄하고 이 사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 왕과 왕세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사우디 측 주장을 믿는다 이런 태도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19일 사우디 정부의 설명이 바뀌자 확실히 기만과 거짓말이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omebody knows, but Nobody of the various investigation groups at this moment.
네,
we'll
누군가는 알겠지만 아직은 조사를 진행 중인 여러 그룹의 그 누구도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는 건데요. 하지만 곧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자, 미국이 사우디에 제재를 한다면 어떤 종류가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번 사건에 연계하는 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사우디가 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만 손해라는 겁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1,1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연방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기타 다른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공화당 의원들도 이 카쇼기 씨 죽음에 관한 사우디 정부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상부의 지시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터키 정부가 처음부터 카쇼기 씨 살해 의혹을 제기했고 영사관과 영사관저 등을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터키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내일 의회 연설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21일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의를 찾고 있다며 적나라한 진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적나라한 진실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왜 15명이 터키에 왔고 18명이 체포됐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이 카쇼기 씨가 살해되기 전날 이 사우디 정부에 관련된 인물 15명이 비행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입국했고 이들이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우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15명 가운데 일부는 이 일부 사람은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친정부 성향의 터키 언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카쇼기 씨가 사우디에서 온 암살단이 이 총영사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카쇼기 씨를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핵협정에서 탈퇴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ve been violating it for many years, and I don't know why President Obama didn't negotiate or pull out.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어겨왔다고 말했는데요. 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하거나 이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다는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가 뭡니까?
네, INF는 1987년 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인데요.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하자는 취지로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해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요?
네, 미국은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핵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날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들으셨듯이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어겨왔다고 강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도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네. 세르게이 랴브코브 러시아 외무차관은 21일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 탈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군사적, 기술적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부코브 차관은 그러면서 INF는 국제 안보와 핵 안보 그리고 전략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침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틀간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이 22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와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 당초 볼튼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이 시리아 내전, 이란 핵 문제 등 이 국제 현안, 또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발언이 나오면서 랴부코브 차관은 볼튼 백악관 보좌관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볼튼 보좌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동할 예정이라고요?
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과 만나서 INF 탈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INF 탈퇴 경고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좀 살펴보죠. 자, 우선 유럽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절대적으로 미국과 함께한다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있어 이 조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미국의 조약 폐기 방침은 유럽의 어려운 질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러시아가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도 반응을 보였다죠.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조약의 폐기는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루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협약을 체결시킨 장본인이죠. 이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도 입을 열었군요.
네, 이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이 21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이 INF를 끝낸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조약 탈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지 못하느냐면서 조약 탈퇴는 냉전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양국이 가했던 노력을 약화하는 조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유골함이 전국적으로 쌓여가면서 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중부 요코스카 시기에 이 한 300년 된 납골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무연고 이 유골 단지들이 너무 많아서 더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남부 후쿠오카시의 경우에도 뭐 약 6천 개의 유골함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연고자를 찾게 되더라도 이 시신을 인수해가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사카시는 지난 2년간 연고자를 찾지 못한 시신 2,300여 구를 올해 공동묘지에 또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약해지며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한 70대 남성은 전 재산이 $1,300뿐이라면서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빈민자 무덤에 묻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이 자신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많은 일본 노인이 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은 가족과 소원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녀들이 이렇게 고령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유를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찾는 전문가도 있다고요.
네, 한때 세계 경제 2위를 자랑했던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고령자의 상당수 자녀들 역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신의 장례를 치를 부담마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드나 보네요.
네, 이 전통적인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려면 조문객들에 대한 음식과 선물까지 까지 갖춰가면서 미화로 약 18,000달러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000달러에서 4,000달러의 비용으로 아주 간소화하게 치르는 그런 신종 또 장례 사업이 유행하고 있고요. 또 상당수 경우가 매장 대신에 이 화장한 후 이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일본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28%에 달하는데요. 2040년이면 전체의 36%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사회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문제까지 맡으면서 지방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스스로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 노인의 약 3%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두 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일본의 사망자는 1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40년에는 한 해 사망자 수가 167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만큼 이 무연고 사망자가 늘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중미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행렬이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간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한 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큰 도시를 떠나서 보다 작은 규모 도시로 이주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관심을 끈 소식 가운데 하나가 역시 이 캐러밴 관련 소식이었죠.
네, 중미에 있는 나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이 과테말라를 지나서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캐러밴은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이민자 행렬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 등 중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 와서 이제 몰래 국경을 넘거나 아니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바로 캐러밴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캐러밴이 몇 명이나 멕시코에 들어갔습니까?
네. AP통신 보도로는 한 2천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멕시코 정부가 이 사람들이 과테말라 국경에서 막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패한 모양이네요.
네. 멕시코 당국이 이들을 막으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강을 건너는 등 제지를 뚫고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이 캐러밴 행렬 가운데 천여 명은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많은 수가 과테말라 정부가 제공한 차를 타고 또 자발적으로 온두라스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답니다.
네. 자, 캐러밴 일부가 결국 멕시코에 들어와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21일 늦게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미국 정부가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이 통과하는 나라의 주권과 법 그리고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또 캐러밴 가운데 몇몇 사람이 행사한 폭력과 이들을 조직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선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멕시코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역시나 캐러밴의 미국행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는데요. 캐러밴이 민주당의 수치라면서 이민법을 당장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근절할 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를 방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The Democrat Party and it's openly inviting millions of illegal aliens to break our law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민주당이 국경을 활짝 열어서 많은 범죄자를 받아들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경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정부가 이들 행렬을 막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서 남북 국경을 완전하게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이걸 국경 경비대와 미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미 나라들이 자국민 미국행을 막지 않으면 미국이 이들 나라에 제공하던 원자를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캐러밴 행렬에 참여하는 걸까요?
네,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려서 치안이 아주 불안한데요. 2015년 기준으로 유엔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온두라스가 63.75명,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무려 108.64명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겠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이 캐러반을 돕고 있는 단체가 21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건 또 이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 기회의 결여, 그리고 부정과 부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미국이 조장한 인종주의와 공포정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온두라스 정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20일에 온두라스 대통령이 과테말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 현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담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 캐러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두 나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한 명이 기소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지난 19일 러시아 국적인 엘레나 쿠시아노바 씨를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쿠시아노바 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쿠시아보나 씨가 이 미국을 겨냥한 정보전쟁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락타의 주요 회계 책임자랍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재벌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돈을 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프리고진은 미국 정부가 기소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 사람 1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검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들 13명을 기소했었죠. 이 프리고진스는 이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이 소유한 콩코드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콩코드 캐터링사도 이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 가운데 세 군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특검이 쿠시아노바 씨를 기소를 했나요?
아닙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사안만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쿠시아노바 씨는 11월 중간선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 올해 중간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쿠시아노바 씨 말고 또 있나요?
아닙니다. 이 쿠시아노바 씨가 처음입니다.
예. 자, 쿠시아노바 씨가 정보전쟁에 관여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서 신분을 위장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서 가짜뉴스나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을 펼치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이런 활동은 지난 대선 기간 전후에도 러시아가 벌였던 활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러시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날 기소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국가정보국, DNA 댄코 측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까지 나와서 합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 외부 세력이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가 선거 전산망을 해킹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실제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이 말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심각한 해킹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몇몇 지역 정부 이 선거 전산망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모두 막았다고 이 성명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킹이라 그러면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이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로 이주하는 미국인이 많아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그리고 시카고 같은 대도시를 떠나서 피닉스나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댈러스 같은 이 중간 정도 규모 도시로 가는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대도시에서는 소득보다 이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랍니다. 이사한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바로 이 주거 비용과 관련된 이유를 댔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작은 도시로 가서는 세들기보다는 집을 사는 걸 선호하는데 특히 더 좋은 집이나 새 집 그리고 싼 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유출이 많았던 시카고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아니라 비싼 세금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시카고는 재산세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다른 도시로 옮기는 주된 원인이 또 주거 비용이라고 했는데 대도시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맨하튼을 예로 들어보면요, 집을 세내려면 보통 한 달에 $4,100를 내야 됩니다. 뉴욕시 사는 사람들 중간 소득이 영 $83,000 정도 되니까. 연소득 3분의 2가 집세로 나가는 셈입니다.
네, 주거 비용이 정말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집값은 더 비쌉니다. 이 지역 주택 평균 가격이 무려 $1,100,000에 달합니다.
네, 자 그럼 맨해튼 같은 대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네, 뉴욕 자치구를 구성하는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그리고 퀸스 지역을 보면요, 지난 2012년부터 17년까지 50만 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이 눈에 띄는데요. 같은 기간에 약 38만 명이 빠져나가서 인구 유출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곳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네, 월세가 $2,100 정도고요. 평균 집 가격은 약 63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연평균 소득이 대략 6만 6천 달러니까 집값이 한 평균 연봉의 10배가량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 이주하는 도시의 주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를 보면요, 중간 소득이 연 6만 3천 달러 정도인데 집세는 $1,100입니다.
네. 월세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싸네요.
그렇죠. 근데 월세뿐만 아니라 집값도 아주 쌉니다. 이곳의 주택 가격이 평균 28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피닉스에 약 22만 명이 새로 유입됐답니다.
네, 자 이런 지역은 월세만이 아니라 뭐 집값이 싼 것도 인구 유입에 또 유리한 요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평균 집값이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보다 2배 정도 쌉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뭐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인구 유출이 많은 10 지역 가운데 8곳에서는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고요. 또 외부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 전체 인구 규모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하와이 출신의 가수죠. 이즈카마 가위올레가 부릅니다. 무지개 넘어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있을지 모른다고 노래하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어보시죠.
True. trouble melts like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and the dream that you did to, oh, why can't I? I, well, I see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ell, I see skies of blue and I see clouds of white and the brightness of day. I like the dark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and sing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 해군 의료선 컴포트호가 최근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 기지를 떠났습니다. 11주간의 의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위안, 위로라는 뜻을 가진 컴포트호는 중미와 남미 국가들을 방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치는, 한마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 해군 의료선 컴포트호.
버지니아 노폭 해군 기지, 미 해군 의료선 컴포트호가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컴포트호는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는 병원선으로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가 보통 750명에 달합니다. 병원선은 현지에서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과 수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요즘은 혼란한 전국을 피해 이웃 국가로 내몰린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특히 병원선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 의병대 케빈 버클리 대령의 설명을 들어보죠.
We'll be leaving here and transiting to the Panama Canal. 우리는 이곳 버지니아 노폭 기지를 떠나 곧 파나마 운하 지역에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장비를 조금 더 싣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첫 번째 방문국인 에콰도르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 국가당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정박하며 의료활동을 펼칩니다.
컴포트 의료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우선 두 개의 의료팀이 배에서 내려 현지 의료기관들과 병원 등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만나고요. 배 안에 있는 팀들은 수술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20건의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The Comfort has will be having a package going out with that has about 100 beds.
우리 의료선의 시설은 웬만한 종합병원 못지않습니다. 20개 중환자용 침대를 포함해 100개의 침대가 마련돼 있고요. 3개의 수술실이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 외에 치과, 안과, 부인과 등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승선하는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약 1,000명이 의료선에 타고 있는데요. 전문의와 간호사들은 물론 최신식 의료 장비들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의료선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컴포트호의 사령관인 윌리엄 샤플리 대령은 의료선의 의료진과 현지의 의료진과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id organize this mission rapidly. Here over the last 60 days, the professionals from
이렇게 미국에서 정박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야죠. 민간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군인 소속 의료진이 승선해서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에 도착해선 현지의 의료진과 함께 일하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늘 기쁘고 보람됩니다.
컴포트호가 중남미 지역을 방문하는 건 2007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우선 지진과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카리브와 중남미 지역을 찾아 환자들을 치료한 후 몇 달씩 남미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미 해군 의료선인 컴포트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로 치료하며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0여 년간 미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춤, 탭댄스.
탭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밑바닥에 징이 달린 특수 신발을 신고 발을 굴리며 따그닥 따그닥 소리를 내는 춤, 탭댄스. 1800년대 아프리카 토속춤과 스코틀랜드의 전통춤이 결합해 탄생한 탭댄스는 또 다른 미국 예술 장르인 재즈와 함께 1900년대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영화와 공연장을 누볐습니다. 지금은 탭댄스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탭댄스는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올버니시의 한 지역 체육센터. 어린이를 위한 탭댄스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분홍색 무용복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일 때마다 따그닥 따그닥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업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에게 탭댄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탭댄스는 춤의 일종으로 신발에서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서 재밌다는 대답부터 구둣발 소리가 나는 시끄러운 발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답이 나오네요. 탭댄스를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 커서도 하긴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아이도 있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능숙한 발놀림으로 벌써 수준급의 실력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13살 난 소년인 챈스 탐구는 3살도 되기 전에 탭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용학교로 꼽히는 영국 런던의 왕립무용학교에 연수를 다녀올 정도로 탭댄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첸스 군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탭댄스를 쉬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If I do something like music, then I'll definitely use it to influence a lot of my
만약 제가 커서 음악을 하게 된다면 제 음악 세계를 위해 탭댄스를 활용하려고 해요. 만약 무용을 전공하게 된다면 탭댄스는 부전공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탭댄스 수업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을 위한 탭댄스 교실도 열리고 있습니다. 따그닥 소리가 아이들 수업보다는 조금 더 느리지만 수강생들의 열정만큼은 어린이 수업 못지않습니다.
Today I'm going to be 2 days away from 90.
전 이제 두 밤만 자고 나면 90살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탭댄스를 추어요. 저한텐 운동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음악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탭댄스를 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ll my worries fade away when I'm in tap class.
탭댄스 교실에 오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올해 85살이라는 존 영어트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뽑으라면 탭댄스를 꼽겠다고 했습니다.
And I've done all kinds of dance. I've done ballet and modern. I taught modern dance.
저는 모든 종류의 무용을 다 해봤습니다. 발레도 했고 현대무용도 했죠. 20년 동안 현대무용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늘 탭댄스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요. 탭댄스는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늘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줘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발동작과 순서 등을 배워야 하니까요. 무용 강사 출신인 영어트 씨는 모든 사람이 춤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I have a brand new baby in my family now, a grandchild who is
춤을 배워놓으면 살면서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제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저 손녀에게도 탭댄스를 가르칠 거예요. 손녀에게 탭댄스용 구두도 사줘야지요. 영어트 씨는 손녀가 커서 탭댄스 수업에 참여하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탭댄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 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confidence building measure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South and North Korea began removing landmines and explosives in the demilitarized zone this week.
남북한은 이번 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This i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t's useful, bu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DMZ is still a no man's land.
일종의 실내 구축 조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위험지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Confidence는 신뢰를 뜻하고 building은 무언가를 짓다, 건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measure는 기준, 척도 혹은 조치인데요. Confidence building measure는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t's useful, bu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DMZ is still a no man's land.
이것은 일종의 신뢰 구축 조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위험지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Confidence building measure. Confidence building measure. Confidence building measure.
신뢰 구축 조치.
At this stage, you know, these are confidence building steps that do decrease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and war.
지금 단계는 신뢰 구축 조치들이고 오판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onfidence building step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뢰를 구축하는 발걸음, 움직임, 즉 confidence building measure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this stage, these are confidence building steps that do decrease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and war. 지금 단계는 신뢰 구축 조치들이고 이를 통해 오판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Confidence building steps. Confidence building steps. Confidence building steps. 신뢰를 구축하는 발걸음, 움직임.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South and North Korea began removing landmines and explosives in the demilitarized zone this week.
남북한은 이번 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This i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t's useful, bu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DMZ is still a no man's land.
일종의 신뢰 구축 조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위험지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At this stage, you know, these are confidence building steps that do decrease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and war.
지금 단계는 신뢰 구축 조치들이고 오판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confidence building measur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10월 22일 오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해군에 쿠바 봉쇄를 명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같은 명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공격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련이 미국과 서반구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바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 이를 소련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합니다.
He has an opportunity now to move the world back from the abyss of destruction.
핵전쟁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우려되는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발표 뒤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미사일 철수와 관련된 조건을 놓고 서로 급박한 교섭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격추되고 또 다른 정찰기가 납치될 뻔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전쟁은 눈앞의 일로 닥치게 됩니다. 결국 케네디는 소련 지도자 후르시초프의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결정, 이를 소련에 통보하고 후르시초프도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미국이 쿠바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8년 10월 22일 오늘 체스터 칼슨이 뉴욕 퀸스거리 아스토리아에서 세계 최초의 건식 복사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복사된 내용은 10-22-38 아스토리아였습니다.
Carlson esparce un polvo de carga negativa que se adhiere a las partes positivas de la lámina.
평소 특허 도안과 설명서의 사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오던 칼슨은 복사기 개발에 힘써왔고 4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38년 오늘 세계 최초로 건식 복사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40년 전자사진이라는 제품명으로 특허를 획득한 칼슨은 1944년 바텔 기념연구소와 제휴에 성공하고 3년 뒤에는 제록스의 전신인 할로이드사 또한 끌어들이면서 상품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록스 A가 탄생합니다. 칼슨이 발명한 복사기의 성공으로 사무직의 막노동은 사라지고 사무 자동화 혁명이 시작됩니다.